부활대 죽일 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보죠. 이 아마포라고 하는 천은 아마도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감았던 그 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천으로 시신을 말아서 관의 역할을 하는 동굴에다가 모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잘 보면 시신의 얼굴을 가리는 천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신의 몸을 덮는 아마포라는 수위가 있고 시신의 얼굴을 가리는 천, 수건이 이렇게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거를 100%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다라고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관련한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은 하나의 성물이 되어서 지금의 유럽에 물론 미국 어딘가에도 있을 것만 같은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에 제일 많이 그 성물들이 광대하게 퍼져서 이렇게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를 했던 그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의 모친이었던 헬레나 성녀가, 이분도 성녀죠, 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서 거기에 주교를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뭐 손 하나 이렇게 까딱하면 주교 왔다 갔다 할 그런 뭐 거죠. 불러서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순환과 죽음과 관련된 네가 갖고 있는 보물들 다 갖고 와 해가지고 주요한 물품들을 모두 챙겨서 로마로 모셔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던 그 계단까지 뜯어와가지고 그 로마에는 그 계단 성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던 계단이 모셔진 성당이라고 해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다 갖고 오신 거죠. 그 물품들이 그렇게 제국으로 와서 역사 속에서 긴 시간 속에서 다시 나누어져가지고 유럽 각지의 성당에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가 어디 있는지 사실 이것도 전문가가 정리를 해야 될 정도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러한 성물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뭐라 해도 그렇겠죠. 그리고 로마에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조각도 있고 통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러져가지고 요만한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모셔 있고 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던 못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물로서 뭐 또 성혈이 묻었었겠죠. 그래서 성물로서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 하나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었던 언급되고 있는 수위, 이 시신을 쌌던 아마포 천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은 지금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옛날에는 상당히 부유했을 도시 토리노라는 곳에 한 성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옛날에 동계올림픽 하기도 했던 도시죠. 제가 로마 유학을 갔을 때 첫 해에 그 어학연수를 하면서 여름을 지냈던 곳이 바로 이 토리노라는 도시였습니다. 작고 아주 아담하고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저 멀리 알프스 산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이 수위가 있는 성당은 멀지 않았습니다. 어학원을 갔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걸어왔는데 돌아오는 길이면 언제나 이 수위를 모시고 있는 성당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위 한번 보겠네 하고 그랬는데 그 토리노의 수위는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시 개방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토리노의 수위는 그때는 제가 뭐 지금도 못하지만 인테리어를 막 봤는데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지만 100년에 한 번인가 일반에게 개방을 한다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 봤겠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단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아끼나 똥되겠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위를 본 것은 토리노가 아니라 로마에서였습니다. 물론 복사본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와 거의 흡사한 똑같은 복사본 수위가 로마에 있는데요.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 십자가 성당이라는 곳에 이 복사판 수위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당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 달릴 때 쓰여졌던 목과 심지어 이 토마 사도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 보았다고 하는데 그 토마 사도의 손가락도 이렇게 손가락만 성당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좀 하여튼 우리 정서는 좀 안 맞죠. 어쨌든 별게 다 있구나 싶었는데 그런 성물들이 모셔져 있는 작은 경당의 그 옆에 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방 안에 이 토리노 수위의 복사본이 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위가 사실 유명한 이유는 그 수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수위에 예수님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지켜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윤곽이 수위에 그대로 지켜져 있습니다. 수위가 바닥에 깔고 그걸 돌려서 다시 위로 덮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등 쪽 뒷면도 인쇄가 되어 있고 인쇄 앞면도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도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돌아가실 당시에 몸에 묻어있던 먼지 자국과 땀 자국과 피 자국이 섞여서 뭐 제대로 닦고 모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위에 그대로 묻혀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러한 토리노의 수위와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수위의 형태는 전혀 다릅니다. 토리노의 수위는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위 전체에 예수님의 몸부터 얼굴까지 한 번에 다 찍혀져 있죠.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묘사하는 수위는 토리노의 수위와 모양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에서 묘사하는 수위는 그 몸과 그 얼굴을 가리는 천조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몸을 감쌌던 수위는 아마포라고 복음에서 표현하고 있고 얼굴을 감쌌던 천은 수건이라고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유명한 토리노의 수위는 덮는 이불 같은 크기의 통으로 된 큰 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복음이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토리노의 수위가 사실이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질문을 제하고서라도 복음에서 분명 수위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이태리 사람들이 바보는 아닐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다른 모양의 토리노의 수위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순례를 그곳으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1년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큰 대축일은 부활입니다. 성탄 아닙니다. 부활이 가장 큰 축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곧 부활이고 그 부활이 곧 우리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전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 하루는 부활 대축일 오늘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곧 부활, 그러한 우리의 부활, 이 신앙은 물질로서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무엇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어떤 것을 보아서 증명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리노의 수위가 진짜이든 가짜이든 아니면 로마의 예루살렘 십자가 성당에 있는 그 나무 조각과 못 조각들과 그 모든 것들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그것들이 우리들의 부활신앙을 궁극적으로는 증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을 물질로 증명하겠습니까? 부활의 증거는 그래서 따로 있죠.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짜 증거는 비어 있었다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그 무덤의 상태가 비어 있는 무덤의 상태가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 본당 제대를 꾸미고 있는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이 빈무덤 모양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거 있고 제가 물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빈무덤으로 하신다 해서 저는 저걸 빈무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빈무덤 모양이 그리고 본당 홈페이지 성주관 이미지에서도 벌써 내렸던데요. 부활 대축일 이미지를 빈무덤으로 썼는데 바로 그것들이 예, 그 빈무덤이 바로 부활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부활 사건을 제자들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직감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빈무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음을 보았다기보단 확인한 거죠. 빈 걸 사실 본다 조금 어폐가 있죠. 그래서 빈무덤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빈무덤을 보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일단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인간의 자연스러운 당혹함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우리와 똑같은 한갓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변화한 것이라는 거죠. 그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을 취하셔가지고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 육신을 다시 당신의 신성으로 취하시어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신 겁니다. 육에서 영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말은 시신을 도둑맞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육신 자체가 그 이전의 죽음의 상태처럼 다시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요. 진실은 육화되어 오셨던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당신의 원래 모습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 몸까지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무덤은 물질적인 관점에서는 비어있었지만 이제 그 무덤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빈 무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성령이 계신 거죠. 그래서 부활은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임을 우리는 이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이를테면 수위나 십자가 조각이나 옷이 아니라 바로 빈무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위가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간보다 수명이 더 짧게 나와도 또 그리고 십자가의 조각이라는 그것도 이 십자가의 못이라는 그것도 조사를 해보면 무언가 예수님의 시대와는 맞지 않아 보여도 그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질들이 진짜로 그 사건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통과해서 부활의 진짜 의미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눈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모자라는 것들이 부활의 증거로서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바라봐주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 가득한 눈빛,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눈빛 때문에 그 성물들이 여전히 존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빈무덤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빈무덤을 본 겁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도 빈무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비어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 동시에 부활을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몫이, 어려운 몫이 됩니다. 어렵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이가 진정으로 행복하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는 보고 믿고 어떤 이는 보지 않고 믿는데 그 둘 중에 안 보고 믿는 이가 행복하다라는 선택적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육신에 포함되지 않으시고 그 육신을 육신마저 원래 당신의 모습 안에 포함하시면서 온전한 영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생활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어있는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을 체험하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부활신앙, 부활믿음의 진수가 되죠. 그리고 그 비어있음은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나 자신을 비우는 것에 문제가 되겠죠. 빈 것에서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빈무덤과 같이 비워야지만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제가 성주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자기 비움의 작업, 자기 낮춤의 작업, 겸손의 작업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그래서 이 자기 비움의 작업과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그래서 자기 비움은 또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됩니다. 이 자기 비움의 작업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십자가라는, 예, 내 십자가는 내가 진다라는 다짐과도 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들도 부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의 삶 속에서 또 마지막 날 죽음을 이기시고 모두들 영광스러운 궁극적인 부활을 맞기를 오늘 부활 대축일을 맞아서 또 한번 진심으로 바라봅니다.